이 요한복음에서 예수기도의 신앙적인 논의는 3장에서 니고데모와 거듭남의 신비를 말씀하셨다면 이 4장에서는 생명수와 예배에 대해서 비천한 수가성 여인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도 결코 우연한 그런 성경의 배열이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만이 생명수를 공급받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기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귀중한 과제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것임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살피는 것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우선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아니라 그냥 드린다는 생각만으로 스스로가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획일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 드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할 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오늘 무엇으로 어떻게 예배할 것도 이해하고 점검해 봐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진정으로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귀중한 부분을 가르치신 대상이 당시에 예배자가 아닌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교훈이 대단히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이 인류 역사가 시작된 후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예배자 아벨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창조주께 제사하고 예배하여 왔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인지는 예수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적어도 분명히 가르침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구약 속에 율법으로 명령된 보이는 물질적인 제사, 즉 짐승의 피와 태워 바치는 번제를 비롯한 수많은 제사 형식들도 있었지만 임시적이고 상징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제사 형식들은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릴 바로 예수도의 희생의 모형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믿음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수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르치신 예배로 회복하는 그런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그런 예배자가 없거나 드물기 때문에 찾으신다, 제테오라는 히라본데 구하다, 원하다, 바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찾으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바른 예배는 확실히 명령되었고 바라신다면 나머지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모두 우리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3절, 24절로 예배의 대상과 내용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쩌면 이 4장 첫 마당인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여기에 귀결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23절 첫 부분에 그랬는데요.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들과 예배하려는 자들에게 참되게라는 뒤에서 말하는 진리로라는 말과 같은 어근의 낱말을 앞에서부터 꺼내십니다. 앞에 1장 9절에서 이미 같은 단어를 주님께서 사용하신 바 있습니다. 참빛, 빛이 많지만은 참빛을 말씀했다고 하면 여기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말씀합니다. 예배자에게 있어서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로 꾸미지 않은 또 단순한 진실됨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그럴싸하게 꾸며도 하나님은 그런 외형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됨으로 나오는 자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먼저는 참되게 드려야 되는 예배가 무엇인지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물론 예배, 우리가 너무 흔하게 사용하잖아요. 예배란 말은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입니다. 본래적인 의미는 주인의 손을 핥는 개에서 유래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경의의 표시로 대상에게 입맞춤을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주로 동양, 특히 페르시아인에게 있어서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닿도록 엎드리는 심오한 숭배의 표현입니다. 이게 프로스키네오라는 동사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간청하기 위해서 또는 복종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서 탄원하고 애원하고 간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교될 수 없는 지극히 높은 위엄의 존재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영어의 worship 역시 예배, 숭배, 흠모, 열렬한 사랑, 최고의 가치를 드리다 등등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23절 그 중반절에 그랬는데 다음 절에서도 역시 거론되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예배의 내용, 요즘 흔히 말하는 뭡니까? 컨텐츠라 그러죠. 구약 율법 시대의 제사법은 레위기에 다 기록이 되고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수많은 제사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를 잘 드림으로써 결론적인 내용이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완전한 제사나 예배는 될 수 없는 그림자에 불과했지만은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23절에 영과 진리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은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도 아직도 이런 예배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사실 이러한 예배를 드리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이거나 또는 사람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도 자신의 십자가에 드리시는 희생으로 가능해질 것을 내다보시는 표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곧 이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 과거에는 이런 예배가 없었다는 의미와 함께 주님께서 이때 지금부터 이후로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로부터 드려지는 예배의 요소가 비로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의미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3절 하반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으므로 여기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은 자들은 제외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24절에 오늘 말씀의 중심에 왔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예배하는 자를 이 23절, 24절 두 절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심도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어떤 대상에게 또 많은 예배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영과 진리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만을 인정하신다는 두려운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른 예배 대상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물질로 구성된 우상으로 만든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도 보이는 세상의 가치나 재료가 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분명히 받으심에 있어서 그 물질을 드리면서 이게 재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 예배의 중심의 재물은 바로 한 번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이 희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보이는 물질로 구성된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늙거나 낡아질 수 없는 분이라는 것도 역시 이해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이치가 어울리는 것이죠. 물론 구약의 마당에서는 이러한 물질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제사를 드리게 하셨지만 그것은 한시적이고 완전한 제사의 모형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내용에 영과 진리가 무엇이고 어떤 성격의 것인가를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푸뉴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약성경 무려 385회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된 데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도행전에 무려 70회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람, 즉 공기의 흐름, 숨이나 또는 잔잔히 부는 미풍, 영혼, 생, 생동하는 원리, 기질, 천사, 마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 엄청난 종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살게 하는 생동하는 원리도 역시 푸뉴마입니다. 물질로 만들어진 육체가 아닌 필수적인 어떤 것이라고 사람에게 있어서 푸뉴마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수식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가 하면 어둠의 영, 사람의 영 등등 쓰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정신세계나 삶과 더불어서도 표현되는 그야말로 다양한 의미를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될 때는 이미 앞에 22절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는 장소적이거나 물질적인 제사와 반대되는 요소를 말씀하신 것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드리는 예배여야 함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앞에 3장 6절에서 그랬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씀하셨지만 결국 육으로 난 사람 그대로는 영적인 예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여야 함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리라는 게 있죠. 앞에서는 알레디노스라는 참으로라는 표현을 얘기했는데요. 여기서는 알레데이아, 신약성경에 110번이 사용되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이 어딘지 혹시 아시겠어요?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무려 25회가 110번 중에서요 쓰여지고 있습니다. 진리, 사실, 참되게, 진실성 이런 내용들인데 잘못의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본질과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앞에 영으로라는 표현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었다면 여기 진리로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는 22절 하반절에 말씀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라는 말씀은 인류 구원을 계시하시는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을 유대인들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덧붙이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료된 오늘에는 계시된 완벽한 영적 교훈이 주어졌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잘못 예배하였습니다 하는 변명은 더 이상 호소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받은 계시와 말씀이 있고 주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확증하셨는데도 주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와서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뒤에 가서 15장 22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예수들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한 다음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에 선언하고 있는 것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연을 통해 계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완전한 구원의 계시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는 대로 그랬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것은 뭡니까? 최후 통첩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영과 진리는 이런 이유에서도 일반 사람들이 만든 종교에 구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의 이성과 생각이나 감정에서 나온 것은 어떤 것도 인정될 수 없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것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배는 사람이 드리고 은혜를 누리지만 사람에게 맞추거나 사람을 위한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 예배자가 반드시 죄사함을 얻고 회복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성경 속에서 계시하신 사실을 그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25절, 26절을 가지고 참된 예배의 안내자, 바로 예수기도를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는 예수기도의 교훈을 완전히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도 주어 들은 표현인지도 몰라도 이러한 예배가 언제 어떻게 가능할까를 물으면서 좀 더 깊은 경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다고요. 비록 서로 상종은 하지 않았지만 유대인과 같은 성경을 갖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모세가 신명기 18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역시 바람과 일반적인 기대였다는 거지요. 어찌 보면 이 죄 많은 여인조차도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면 유대인을 통해 오실 메시아는 역시 온 인류의 구원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기도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당연한 것이고 유대인들이 항상 그 예수님 주위에서 그랬잖아요. 죄인인 주제에, 세리인 주제에 그런 표현들을 보는데 이렇게 비웃을 수 있는 대상일지라도 결코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어떠어떠한 주제에 이런 표현은 안 어울린다는 말씀이죠. 비록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드는 것을 보고 비웃었지만 주님은 사람들에게서는 이미 따돌림 당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나도 역시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5절 하반절 그랬어요. 여인은 진지하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여인이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미래의 영적 회복을 기다리는 마음만은 자신에게 구구절절함을 이 여인의 고백 속에서 듣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이해하신 주님은 주제없이 26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여기서도 우리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우물가에서 만난 이 남편을 6식이나 바꿔치며 살아가는 무질서하고 기준이 없는 여인에게 자신을 꺼리낌 없이 그대로 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완전한 계시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기도를 증거하면서 구약성경과 함께 천사와 모세를 이 주님과 비교하는 히브리서 1장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지만은 이 주님께서 구약 성경의 여러 선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의 결론으로 히브리서는 예수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진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는 통로는 과거 어느 역사나 종교에도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친히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히브리서는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히브리서 10장 14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구약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범죄할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만 했죠. 또 죄가 생각날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희생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셨다. 할렐루야. 그런 이유에서 베드로 사도 역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자신을 둘러싼 유대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오늘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가 과연 앞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와 어떤 모습인가를 비교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대상은 물론이고 내용 이런 것들을 영과 진리의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주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론이나 바른 교훈일지라도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위 말하는 공연불이나 또는 사상 누각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무리 바른 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이해했을지라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론에 그치는 것은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 이 귀중한 교훈이 오늘 우리 신앙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그런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가르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신할 수 없고 그야말로 헛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의미를 하나님께서 두지 않으신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이든지 아니면 형식이 어떠하든지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 중에 하나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와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무리 교회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른 예배가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흔히 말하기를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자들이 그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바른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어디로 회복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과제를 갖습니다. 사실 신앙과 삶의 출발이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혼동할 이유는 없는 것은 모든 영적인 원리가 이미 제공되었고 순종하려고만 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른 영과 진리의 예배의 모형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판단해 볼 때 바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시작된 예루살렘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된 교회의 완성인 신약 성경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비록 역사가 흐르고 문화가 바뀌어도 본받아야 할 예배는 역시 초기 교회가 모형인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순절 이후에 예배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함께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바울을 통한 명령으로 보는데요. 이 기념하는 만찬과 함께 찬양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 있고 이러한 교회의 역사가 흐르면서 매 주님의 날, 매주의 첫날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모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하는 사도행전 20장 7절은 왜 안식 후 첫날 모였는가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예배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망의 어둠을 이긴 그 승리의 부활의 날에 그게 바로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또는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유월절을 비롯한 모든 짐승의 제사의 완성으로 희생되신 우리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 복음으로 주어진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예배는 과거에 중세까지 있었던 가톨릭의 미사에 말씀은 없고 성사만 있었던 것에 반대해서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 잘못된 것에 대한 반감, 프로테스탄트적인 것으로 인해서 귀중한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예배의 중심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할 때 사람의 입장이나 감정보다 중요한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과 계시된 주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확인했다면 이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바른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단순히 이렇게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하면 예배를 완전히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드려진 예배 속에서 확인된 예수도의 희생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깨달은 것과 받은 은혜를 지체들과 함께 삶에 나누면서 변화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산제사로서의 예배가 로마서 12장 1, 2절에 바울이 부탁하는 대로 말이죠. 일상에 역시 지속되어야 우리의 삶이 비로소 완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예배에서도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되지만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서는 주님의 한 번으로 드려진 제사를 기념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있고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한 일상의 움직임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는 것이 산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어렵게 풀었는지 모르지만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의 모여진 주님의 희생을 한 번으로 기념하는 이 예배 그리고 그것의 연장과 함께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예배를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거두시고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